이제 하나님의 말씀 찾으십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찾으시겠습니다. 한 절씩 기도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 각자의 맡겨진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 하루하루를 사는데 우리들은 매 순간 자기 자신이 이걸 할 것인지 저걸 할 것인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선택을 자기가 결정하고 그 결정한 대로 이제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방식인 것이고 우리 인생 전체를 사는 방식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이 적용되냐면 내 자신의 기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이 세상을 살 때 더 편안하게 살고 또 돈 많이 버는 그런 방향으로 살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방향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가능한 판단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번 우리는 살 때 저는 우리의 옳다함이라 우리의 선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나를 인도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나의 선, 나의 옳담,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사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 세상이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해 주시는 그 삶의 기간 동안을 다 살고 나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투자를 해서 벌었던 재산이나 아니면 명예나 아니면 뭐 자기 자신이 많은 부유함을 모두 다 놓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이 인생 다 바쳐서 사는 이 삶은 결국 무너질 것에 대해서 다 내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 다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목적을 두고 이 세상에 어떤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살게 된다면 종국적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은 헛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왜? 이것들이 전부 무너질 것들에 내 인생을 투자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언제 이런 눈이 생겼을까요? 이런 눈이 생긴 것은 성경에서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에덴 동산에 아담으로 있었을 때 그때 선악과를 먹었을 때 선악과를 먹고 우리 눈이 밝아지게 됐을 때 그때 우리들은 이 세상 눈에 밝은 그런 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에덴 동산을 나와서 이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이 세상 것에 자기 인생 전체를 허비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결국은 열심히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 인생을 살지만은 결국 나중에 알고 보면은 그것이 전부 무너질 것, 헛된 것에 자기 인생을 투자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선악과를 먹어서 눈이 밝아졌지만 이 밝아졌다는 것이 어느 쪽으로 밝아졌냐면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밝아졌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 것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인생이 허망하게 끝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눈 때문에 결국 우리 인생이 그냥 허망한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내 마음 속에서 원하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잘 한다 할지라도, 내 판단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결국은 원하지 않는 그런 어떤 더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눈을 가진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소경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것만 보는 발달된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 것을 기가 막히게 보지만 그렇게 기가 막히게 보는 그 대신에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을 전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눈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소경들이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우리에게 소경된 그런 세상을 허락해 주셨는지, 소경으로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을 허락해 주셨는지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 실수로 우리에게 이런 이 세상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너의 옳다함으로, 너의 판단력으로, 너의 의로움으로 이 세상을 한번 살아봐라. 내가 70, 80, 뭐 90까지 내가 너에게 기한을 줄 테니까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네가 하나님을 떠난 영원한 것을 찾지 않고 세상 것을 찾다가 너 결국 죽을 때가 가까이 오게 되면 너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귀를 하게 될 것인데, 계산을 하게 될 것인데, 그때 너는 그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너의 옳다함으로 사는 그 삶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라는 것, 얼마나 허무하다는 것을 알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70, 80, 90까지, 또 뭐 일찍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70, 80, 90까지 뭐 목숨이 연장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열심히 우리가 세상 것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멀어서 세상 것밖에 안 보이는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눈을 밝히 떠서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 영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것을 여러분이 찾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세상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영원한 것을 여러분이 찾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이 말씀을 듣고도 나는 세상 것이 우선이고 우선 밥을 먹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밥 먹는 식량만 찾으러 다닌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것도 제대로 찾을 수 없을 뿐더러, 찾았다 할지라도 그것 먹고도 여러분들은 먹고도 죽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한시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이 세상의 삶에서 너무 곤고해서 잘 나가면 하나님을 찾지 않겠죠. 곤고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으로 인도해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눈이 띄어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 것만 보던 눈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 이쪽이 있구나, 내가 보지 못했던 이쪽 세상이 있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듣고 깨닫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고 자기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면 자기 눈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찾아야 될 것은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이 세상에 살 동안 난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 점차 눈이 뜨이게 되는 거죠. 영의 눈이 뜨이게 되는 것이고 마음의 눈이 뜨이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로 본다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 말씀을 듣는 이 자체가 여러분이 눈을 밝히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말씀 듣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무엇인지 영의 눈이 무엇인지 몰랐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영의 눈을 떠야 된다는 사실을, 적어도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알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여러분이 깊이 연단받고 훈련받게 되면 이제 점차 그 영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 점점 알아가는 그런 여러분들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감겼던 소경이었던 여러분의 눈이 이제 점점 열리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도 이 세상 것에 꽉 잡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내 마음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것들은 내 영원한 내 삶을 보충하는 그런 이 보충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지 이 세상 것이 나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원하시고 여러분들은 인생을 가장 복되게 산 사람들 중에 하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렇게 어두운 눈들, 소경의 눈을 가지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고 많이 변화가 일어났겠죠. 그러나 아직까지 완전한 변화가, 완전한 눈뜬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이 말씀이 계속 전파되어서 그들을 완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어서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죠. 그래서 오늘은 또 같은 내용인데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좀 알게 하시고, 또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요로움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에 지극히 크신 것도 이들이 좀 깨닫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은 세 가지 항목에서 같이 한번 보실 텐데 마음의 눈이 밝혀진다. 이것이 어떤 의미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이고 그다음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볼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영광의 풍요로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이것에 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자, 먼저 18절 읽고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의미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해서 지금 눈이 어둡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밝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음의 눈, 마음의 눈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눈하고 마음의 눈하고 두 가지 비교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육신의 눈은 모든 이 세상 사물을 보는 육신적인 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눈으로 볼 수가 있죠. 눈으로 보지 못하는 뭐 공기도 또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것도 뭐 우리 물질 세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구를 이용하면 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그 육신의 눈이 있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마음의 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의 눈을 얘기를 하고 있죠. 생각으로 보는 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는 소위 말해서 영적인 의미에서 이 눈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음의 눈인데 이 마음의 눈도 우리가 마음의 눈이 소경인 사람이 있고 마음의 눈이 제대로 열린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 교인들은 마음의 눈이 아직 완전히 밝아지진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어둠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밝혀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어두운 눈, 에베소 교인들처럼 아니면 우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마음의 눈이 어두워진 때가 언제냐? 그것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대로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선악과를 먹었을 때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같이 한번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창세기 3장 6절 7절 자,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밝아졌다는 얘기는 눈이 밝아졌으니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밝아졌다는 얘기는 세상 것,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그 세상에 대한 눈이 밝아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눈이 밝아진 만큼 이제 눈은 이제 다른 것을 못 보게 되는 거죠. 영원한 것을 못 보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에덴 동산을 나오게 되어서 이 세상에 오게 되죠. 이 세상에 왔을 때는 소경으로 와요? 아니면 눈뜬 자로 와요? 마음의 눈이 소경인 채로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어두운 채로 이 땅에 오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소경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죠. 이 세상에 태어나면 이제 우리들의 눈은 전부 마음의 눈이 어디에 쏠렸냐면 세상 것을 추구하는 데 마음에 쏠려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쪽으로 눈이 경도가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소경을 누가 눈뜨겠죠? 성경에 보면 소경을 눈뜨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죠.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한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마음의 눈이 소경이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눈을 뜰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육신적으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면 너희 마음의 눈이 소경인데 내가 너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적은 그 내면에 표시하는 그 표적은 바로 이 영적으로 눈 감은 우리들을 눈을 뜨게 한 만드신다는 그 예수님의 사역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눈을 뜨게 하느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쳐주고 마음의 눈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소경을 눈뜨게 할 때 그 뭐 진흙을 계속 눈에 바르고 하는 그런 것들은 전부 말씀에 의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소경으로 이 땅에 왔으면 우리 모두가 소경이 아닌 사람이 없는 거죠. 소경으로 여기 왔고 또 이 땅에 왔고 그리고 또 이 교회에 오셨으면 이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점점 여러분들이 고침 받아 나가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내가 소경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겠죠. 그죠? 그리고 내가 눈을 떠야 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그것이 다인 줄 아는데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앞에 나타나서 너는 그 소경이니까 그 인생이 이렇게 힘든 것이고 네가 생각해봐도 그 썩어질 그 모래 위에다 계속 집을 짓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니까 생각할 기회가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없었으면 애초에 나는 그 소경인 상태에서 소경인 줄 모르고 살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앞에 오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쳐 주니까 우리에게 마음의 눈이 있는 거고 마음의 눈이 멀은 사람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들은 고칠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기억하십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딴 사람들이 전부 이 예수가 어떻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했다고 하면서 그를 따르고 있으니까 이제 그들 부모들한테 바리새인들이 계속 추궁을 하고 결국은 이제 예수님과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까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그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안 듣고 이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보는 눈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한다. 소경은 내가 눈을 뜨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렵죠. 내가 심판하러 왔는데 보지 못하는 자, 자기 자신이 마음의 눈이 소경이라는 것을 알고 좀 나 좀 눈 좀 뜨게 해달라고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말씀에 의해서 그들을 고쳐서 보게 만드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따라 나선 사람들이 이런 복을 받는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반면에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한다. 내가 이 사람을 잘 보고 있는데 내가 뭐가 잘못이야 하면서 자기 마음의 눈이 멀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눈만 밝는 그 눈을 가지고 내가 잘 보는데 뭐가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따르죠. 못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원하는 방식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소경된 채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본다고 하는 자들은 소경되게 내가 만든다는 얘기는 소경으로 그냥 남아있게 만들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소경인가 얘기를 하죠. 우리도 소경인가. 아니, 내가 지금 잘 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소경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마음이 소경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전혀 모르고 있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죄 없으려니와 눈뜨고 죄사함을 받았을 것이겠지만은 본다고 하니까 너희가 잘 보고 잘 안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고 너는 소경인 채로 그냥 살다 죽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내가 마음의 눈이 소경이고 어두운데 이것을 여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눈을 뜨게 되죠. 지금 제자들은 가만 제자들의 경우를 보면 제자들은 마음의 눈이 어두웠어요? 안 어두웠어요? 처음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마음의 눈이 어두웠죠. 예수를 만나고 나서 3년 반 동안 인도함 받는 기간 동안에 그들은 눈이 점점 떠나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오순절에 눈이 확 열렸던 그런 모습인 것이고. 그렇죠? 소경이 바로 눈 뜨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3년 반 동안 따라 나서야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어두운 눈이 밝아지는 과정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겪고 있죠. 아,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 교회 생활하고 또 말씀을 듣는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딘지를 듣고 내가 어디 어느 면에서 이 어두운 눈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여러분이 자꾸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귀가 열리면 눈도 열리게 되죠. 여러분들이 예수에 의해서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면 그만큼 여러분이 보는 눈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뜨게 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에베소 교인들을 비롯해서 우리들은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지금 눈을 점차 떠가는 그런 과정이고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눈에서 비늘이 한꺼풀씩 벗겨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전국적으로 우리들은 깨끗한 눈을 가지게 되고 완전히 열린 눈을 가지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세움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우리 어두운 눈을 예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너의 오른 눈,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 눈이 너를 실족해 하면 실족해 하죠. 우리가 전부 어두운 눈을 갖고 있으니까 마음의 눈이 어두워진 상태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봤자 그건 전부 세상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것이 너를 실족해 하는 거죠. 그 눈이 나쁘기 때문에 실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눈을 빼어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눈을 빼지를 못하고 마음의 눈을 어떻게 빼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빼도록 너희들은 말씀 앞에 남아있고 따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눈을 교체해 줍니다. 어두운 눈에서 밝은 눈으로 나를 실족하게 하는 눈에서 나를 올바로 세우고 똑바로 걷게 만드는 그런 눈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한테 눈 교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 이런 표현이 똑바로 올바른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두운 눈을 빼내고 이제 잘 보는 성한 눈을 에베소 교인들한테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보면 어떤 과정을 겪냐면 여러분 실족하게 하는 눈을 지금 버리고 이제 실족하지 않고 똑바로 서서 올바른 길을 가도록 여러분을 인도하는 그런 눈으로 지금 바꿔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시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때로는 뭐 좀 원망스럽게 들리고 여러분이 원치 아니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어떤 원망의 마음으로 이렇게 해석하게 될 경우도 물론 있을 것이겠지만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것입니다. 항상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또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말씀은 여러분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꿔주기 위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저는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도 아니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의도를 가진 그런 어떤 행동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려면 참다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려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마음, 선한 마음을 가져야 따라 나설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거기에 불평불만하면 그 말씀을 따라 나설 수가 없죠. 안 따라 나서는 건 좋은데 문제는 자기 자신이 그냥 그 어두운 눈에서 그냥 세상을 살다가 그 어두운 중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그 다음 말씀 보십니다.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18절 다시 한번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십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눈을 밝혀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자리,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 자리죠. 우리 교회로 불러 앉히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좀 알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소망이 무엇일까요?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쪽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뭐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때리려고 일부러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부르셨죠. 이게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것이 우리 개개인의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망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우주를 돌려내고 우리 지구를 뭐 23점 뭐 몇 도 기울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기울기를 유지하고 하는 그런 일은 하나님 관심도 안 가져요. 그냥 그렇게 돌아가게 만들어 놓으시면 돌아가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관심 갖는 것은 우리 매 순간 변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나서는 여러분들이 매 순간 변하는 여러분들 열두 변덕이 더 나가지고 세상에서 뭐 좋은 거 받으면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거 가져가면 또 하나님 성질 내고 이렇게 하고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말씀을 들었다 안 들었다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얘들이 결정을 잘 내려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관심사 고민은 뭡니까?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까지 그 길 잘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인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맨날 금식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응답 받아서 이제 그 방송으로 해주시는 분 계시죠. 좀 시골스러운 여자 목사님이 하시는데 그분 맨날 기도하고 응답 받는 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죠? 너희들 정말 세상 것 어려우면 그때 나를 찾고 나한테 기도하고 나를 먼저 따라 나서려고 하고 나한테 마음을 열어라. 맨날 그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맨날 하신 얘기가 우리 인생들한테 한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너네들이 인생이 이렇게 곤고한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맨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보면은 하나님은 지구가 어떻게 부서질까 뭐 이런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멀어져 있고 그 상태에서 그냥 살다 죽으려고 하는 그것들을 안타까워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 유튜브를 보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관심자는 우리를 향한 소망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온전히 말씀을 따라 나서서 나와 하나 되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을 하나님의 관심을 가져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너네들 내 마음을 좀 이해하려고 해.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나마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마음을 돌리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서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한 번, 두 번 간헐적으로 돌리는 그 눈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그 길로 여러분 인도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래 그 본질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한두 번 하나님 쳐다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항상 같이 하나님과 같이 움직이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향한 소망은 정말 참다운 소망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이유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이 어두운 눈이 점점 밝아지게 되게 되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의 소망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더 열심을 내게 되는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눈이 에베소 교인들의 이전의 눈이 어땠는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그들이 눈이 어두웠을 때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소망이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어둠의 자식들로 살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와서 이들이 바울의 얘기를 듣고 아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듣게 되는 거고 또 딴짓하게 되면 거기서는 세상에 빠지게 되면 그것을 다시 건져내는 말씀을 또 듣게 되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점차 이들은 마음이 변하고 또 그들의 행동도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은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것이니까 이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도 공유해야 되겠죠. 뭐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만들기 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싫어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세움받기를 하나님의 소망하듯이 나도 소망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소중하고 영광된 것이라 얘기하면 그 이 아들이 뭐 이렇게 소중하다고 말씀하시나 이렇게 아들이 뭐가 이렇게 영광된 것이고 소중한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들 되는 것이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만큼 말씀을 잘 못 들어서 마음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잘 듣고 따라 나서면 아들이 소중하다는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말씀을 잘 듣고 따라 나서면 아들이 소중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귀함을 알게 되고 영광됨을 알게 되는 거죠. 말씀이 잘 안 들리니까 이 아들이 소중하다는 얘기가 그냥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리는 것이고 나와 관련 없는 얘기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안 들리는 이유는 그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눈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 눈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뭐 목요일날 만나서 제가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뭐 궁금했던 것 다시 한번 깨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니까 그때도 얘기하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도 그때도 그냥 침묵하고 저때도 침묵하고 항상 침묵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언제 자기 마음판에 온전히 작용을 해서 그 여러분의 눈을 밝혀주겠습니까? 눈을 밝히지 않으니까 그냥 어두운 상태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말씀 잘 안 드리는 사람은 세상 것에 뭐 근심 걱정이 있어요. 나라 걱정한다든지 아니면 가족 걱정한다든지 아니면 자식 걱정한다든지 자기 늙으면 누가 자기 먹여줄까 생각한다든지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아주 가득 차 있어가지고 이거 생각하느라고 말씀 생각하고 말씀을 깨우칠 그런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귀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 걱정이 내 말씀에 대한 귀를 막게 되어서 결국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의 소중함을 모르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잘 듣고 따라 나서야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소망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알게 되어서 더욱더 열심을 내서 그 소망을 여러분들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서 달려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의해서 이제 온전히 눈을 뜨고 하나님의 소망을 알고 열심히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가게 되면 세상 일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이 세상 일 만지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주기를 기다리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가라는 길 가면은 이건 다 와서 들려붙어요. 여러분 이런 간증을 여러분 입에서 다 나오게 되어 있는데 안 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세상 것을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저 그 장애물 놔두면 절대 여러분 그거 잡을 수가 없어요. 그거 왜 시간 거기서 허비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그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도록 하나님과 소망을 맞춰 나가세요. 그러면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 많은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의 아들의 족기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그건 뭐 비교 대상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놓고 아이고 아들이 뭐 이렇게 소중한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은 지금 큰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 세상에 중요한 것이 뭐 자기 자신 마음속에 중요한 것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안 들리게 된다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진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말씀이 안 들리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세상에 자기 근심 걱정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끝에 부분이죠. 세 번째 부분.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어야 되겠습니다. 한 절 말씀 갖고 계속 보는 것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기업이란 얘기는 아들이 됨이라고 얘기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 이렇게 같은 의미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인가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 영광의 풍성함, 그 영광을 우리가 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자기 자신을 표출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임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나도 영광을 표출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로부터 영광 받기를 원하면 여러분들은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항상 움직일 때마다 영광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되죠. 하나님과 하나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영광의 풍요로움을 여러분이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를 원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디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성도들 중에서 성도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이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나 혼자고 내가 이제 교회에서 내가 영광을 드러나게 되면 나는 이제 다른 형제들 사이에서도 이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형제가 영광 드러내는 형제가 있으면 그 영광과 영광이 합쳐지게 되는 거죠. 그죠? 합쳐지게 되어서 그 영광이 배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각자가 전부 하나하나 이 영광을 받으면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이 되죠. 이분 영광, 저분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각자 받았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들이 합력하여서 움직일 때 이 교회는 내가 혼자 하는 것하고 비교할 수 없이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도들 중에서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한 사람이 받으면 그것은 교회 전체의 영광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 사람이 받게 되면 더욱더 교회가 더 풍요로운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 여러분들한테 가끔 얘기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죠.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도 빨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 차서 저와 같이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까지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이 일을 할 만큼 그렇게 다 자라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저 혼자 이 교회에서 이제 움직여 나가는데 이 교회를 인도해 나가는데 저 혼자로서 벅찰 때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더 제가 더 큰 일을 더 할 수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되어서 교회 지체로서 같이 움직일 때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서 한 일이 처음부터 세계 만방에 혼자 날아다니면서 전도를 한 거 아니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때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열두 제자를 양육하는데 그때 그 예수님의 이 생애를 다 바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을 예수님에 이어서 그 제자들을 만들어냈죠. 오순절날 사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그때는 교회를 형성하면서 이제 뭐 터키로 그럼 어디로 갔죠? 그리스로, 로마로 이렇게 가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고 베드로는 뭐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고 어떤 이 사도들은 이제 안디옥 교회로 갔었고 각자 이제 흩어지면서 일을 했는데 그 일들은 전부 누구 일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그것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을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의 개인으로 하신 일하고 육신을 입고 왔으니까 시공간에 제약이 있죠. 육신으로 하신 일하고 아니면 사도들을 길러내서 사도들을 통해서 한 일하고 이 두 개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이죠. 그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한 일은 교회를 통해서 한 일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혼자 하신 일은 교회를 생산해내시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보면은 어디서 더 큰 일을 하셨냐면 뭐 큰 일이라고 비교할 수도 없겠지만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복음 전파가 더 세계적으로 확장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도 말씀에 의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기업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된다면 그만큼 우리 교회에서 할 일도 정말 너무나 쌓여 있습니다. 쌓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정말 이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심의 소망을 잘 아셔야 되고 또 그것이 결국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들어서 정말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 풍요롭게 만드는데 여러분 쓰시고자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들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 개인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기업이 된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많게 된다면 그 에베소 교회에서 하는 일은 사도 바울 혼자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혼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도 정말 그것도 풍요로움이지만 더 큰 풍요로움은 이 교회 안에서 교회 지체들과 같이 어울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그때 정말 그 영광은 또 풍요롭게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되었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교회의 모습인 것이고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듣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이런 일도 그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마음의 눈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생각을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마음의 생각이 애초에 이 세상 것만 추구하는 그런 눈먼 자로 이 땅에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그 눈먼 눈이 이제 점점 뜨여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교회에서 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님에 대한 더 열심을 내게 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점점 눈이 떠지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부르신 그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 그 뜻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그것을 또 소망하게 되는 거죠. 나를 괜히 부른 게 아니라 이 시간 때우라고 여기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고 제대로 깨닫는다면 이건 뭐 감지덕지 다른 거 세상 거 다 뒤로 하고 열심히 이 말씀을 따라 나설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모르기 때문에 어두운 눈을 가졌기 때문에 아직까지 긴가민가하고 이게 진짜야 가짜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게 이 말씀에 어떤 믿음을 보이시고 따라 나서게 되면 다른 일들도 같이 해결된다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한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그것도 영광스러운 것이고 감당하지 못할 큰 영광인데 그것이 교회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여기저기서 영광이 드러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들은 정말 집합적으로 한 큰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교회에서 큰 일을 해낼 수 있다. 교회가 큰 일을 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일들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일인 것이고 또 여러분들도 이 교회의 한 지체로서 정말 교회가 큰 일을 할 때 각 지체는 각 지체별로 특징이 있는 거죠. 다 똑같은 눈이면 눈이 전부 다 하나 눈만 다 있는 것이 아니죠. 눈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코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팔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각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 중에서 하나도 소중하지 않고 기념하지 않은 지체는 없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들 소중한 사람들이죠. 다들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 그렇게 큰 일을 못하는 이유는 아직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눈이 어두워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눈을 밝히 여러분이 뜨게 해서 여러분도 소망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면 정말 이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정말 영광 중에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빠짐없이 여러분들도 이 영광의 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되었으면 하는 그 소망의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남은 인생 살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부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나서셔서 그 귀한 일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